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8세기 이러면 잘 감이 안 잡히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처럼 그가 활동한 시기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과 16장에 이 왕들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나오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에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 35절인데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해서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 때는 2절에서 4절까지, 16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해서 이 아하스 왕 때는 굉장히 오늘은 종교적으로만 이 말씀에 나오죠.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제 18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3절, 4절을 보면 히스기야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 놨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우고 느부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히스기야 시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잘 따랐고 또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미가가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인데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 왕처럼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여러 가지 타락과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사실상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집어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한 이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왕들이었습니다. 이 두 왕들은. 또한 미가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종교적으로 또 왕이 하나님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를 이제 열왕기하에서 살펴보았다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불의를 행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미가서에 이제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차차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였도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 뭐 농부들을 짓밟고 자기 자신의 부만을 증대시키기 위해 빼앗고 노동을 착취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쫓겨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또 보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물론 이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딱 이것만 읽으면 여러분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통치자들은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이제 다스리는 자들을 백성들을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요. 오늘 말 11절에 보면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자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뇌물로 오염되고 돈을 위해 성직자들이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악의 시대 같이 보입니다. 지금 미가서만 살펴보면요, 말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너무나도 힘든, 사실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닌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통치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 제사장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고, 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미가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장면처럼 나옵니다. 먼저 미가는 이제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증언하실 게 있다. 너희에 대하여 너희의 죄를 고발하고 또 너희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릴 것임을 이제 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니라. 여기서 땅의 높은 것은요, 산 위에 있는 산당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산당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 산당을 짓밟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4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라고 하며, 형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이것도 다 비유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 이유는 5절에 나오는데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다 라고 미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야곱의 허물은 무엇이었냐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을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의 값이라는, 기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외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외도화해서 너희들이 이룬 것이니 다 그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의 시작부터 참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고발함으로 법정에서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니 이 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망해야 합니다 라고 고발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한 거죠. 선지자가.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말이 안 되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어땠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아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찌 된 것입니까?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상 선지자라면 오히려 하박국처럼 좀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 온갖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시대를, 그런 나라들의 폭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사실상 그 인류의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백성조차도, 그 나라조차도 타락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패와 타락과 뇌물, 핍박이 만행되는 시대를 보고 있으면 이 선지자의 마음은 매우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답답했을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었겠죠. 이 불의한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해 본다면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말이 안 되게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미가서에서도 나오지만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미가는 물론 그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좌절하지 않았겠지만 저였다면 매우 답답하고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마음이 편했을까 싶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 누군가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직접 요법을 써서 충격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 주변에 어떤 본보기로 삼아서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반의 분위기를 이제 좀 잡으려고 하시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본보기로 잡아서 매우 크게 심히 혼내면 주위 학생들이 아, 잘못하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알아서 이렇게 잘 기죠. 잘 말을 들으려고 하죠. 그게 참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직접 처벌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처벌이냐면 학교로 따지면 퇴학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 이스라엘이라는 학생을 다시금 이렇게 말 잘 듣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효과적인 방법이면 주변 아이들을 더 이렇게 본보기로 삼아서 혼내고 좀 잘 하게끔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그냥 퇴학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데 무슨 도대체 회복이며 구원이며 그런 게 어디 있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당연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민족이 멸망해도 다른 민족을 본보기로 삼아도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하기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이제 뭐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방법 외에는, 직접 처벌하는 것 외에는 이제 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게 멸망을 말씀하시고 나서 회복을 약속하는 것조차도 사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학교 생활을 잘하게, 내가 너 학교 생활 잘하게 해줄게. 다시 너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범생이 되게 해줄게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셔놓고선 퇴학을 시켜버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란 분께서,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 공부 다시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학교를 못 나오게 해버리니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야, 반드시 멸망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하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실상 선지자들이 배척당한 이유는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이죠. 아니, 멸망하면 끝인데, 뭐, 무슨 멸망을 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우리 아까 살펴본 미가서의 말씀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재앙이 왜 일어나냐? 우리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했다라는 말은 그 말이 더 믿을만 했기 때문에 좋아했겠죠. 에이, 멸망이라니 말이 안 돼. 설마, 아니 우리 회복시키신다며, 그 솔로몬의 때와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시키신다며, 우리 망하면 안 되잖아, 너네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지 라고 하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배척한 것이죠. 그 왜 몇몇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의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죠. 죽음으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려면 더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더 앞장서서 살아내시고 살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구원은 재창조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를 우리는 고쳐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기도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시편 51편인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영을 회복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뭐 재창조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망함으로 회복을 만드시겠다라고 선지서 내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보통은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해서 적어도 그 시대만큼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지서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에는 어떤 소망도 사실상 은혜도 자비도 담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아주 작은 희망조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선지서가 그렇게 심판과 멸망만을 은혜와 자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지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돌이켜라,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죄 용서와 회복의 약속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야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용서하시고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요,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적어도 미가서만큼은 좀 이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과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자비와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장면들만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생각이 됩니다. 어디냐면 바로 미가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전체에서 미가가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전히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붙들고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처럼 공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처럼 인애가 많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라고 미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이야기하며 이 세상이 악하고 희망이 없고 좌절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고발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전제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미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와 같은 분은 없다. 지금 미가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송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이름 가운데, 그의 본질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지만,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의 허물로 인해 너희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 하나님같이 자비로우신 분이 없으니
지켜봐라. 너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봐라 라고 사실상 미가는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같으리요. 어찌 보면 지금 시대와 꽤나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암울하고 저 뉴스를 봐도 힘이 안 나고 교회를 봐도 요즘 많이 욕도 먹고 있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을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다시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고 남들 보기에 더 좋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보고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회복, 우리의 회복, 어떤 나라의 공의, 회복, 그런 것이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훌륭해지고 어떤 영향력과 선을 행할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에 우리 외부의 구원자를 갈망하는 것. 이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얘기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진짜로 멸망할 것 같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기에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난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치 히스기야처럼 다시 살아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섬기는 것 때문에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했지만 미가와 다른 선지자들은 멸망을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그래서 미가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를 증거하며 외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니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이끌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 라고 외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여지롭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 기대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